성경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성경 찾으시는 동안에요. 좀 보니까 많이 선생님들께서 흩어져 계시는데 좀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좀 앞쪽 자리부터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뒤에 오신 분 배려도 되고요. 이제 너무나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시선이 많이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쪽으로 해가지고 먼저 오신 선생님들 위주로 해서 좀 자리를 정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역대상 12장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일요일 이른 아침에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하고 또한 일주일간의 피로를 가지고 또한 이렇게 저희들 나왔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교제되는 말씀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강사의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 듣는 각인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있다면 재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의 시종을 주 성령께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황이라고 합니다. 만나뵈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강의를 하는 도중에 제가 원래 전라도 토백이기 때문에요. 가끔씩 생소한 단어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거부 반응을 갖지 마시고 아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용어를 쓰면서 삶이 저렇구나 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을 때 영혼만 구원받았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삶 전체를 주관하시기 때문에요. 또 이런 제 부족한 입술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대중문화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맡았는데요. 사실은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대중문화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저 역시도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젊은이로서 대중문화에 자유롭지 못하고 또한 제 스스로도 어느 정도는 젖어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선생님들 앞에서 어떤 대중문화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라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어떤 강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오늘이라는 시간이 안 오기를 바랬는데요. 결국은 왔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강의를 한 목표는요. 강의의 목표는 여러 선생님과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지고 어떤 답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은 가급적 피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중문화라는 것이 계속해서 시대를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바뀌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때그때 어떤 관심사가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한참 유행했던 노래가 목포의 눈물 뭐 흘러가 뭐 도망강 뭐 그런 노래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노래 들으면 저것도 노래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 살았던 시대에 유행했던 그런 트렌드가 있고 또 여기 앉아 계시는 40대, 50대 아니 30대 후반에 계시는 분들께서 살면서 어떤 유행했던 트렌드가 있고 또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운운하다 보면 사실 요즘같이 시대가 급변하고 많은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속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순간은 의미가 있지만 전체적인 긴 시간을 놓고 봤을 때 그건 역시 구닥다리가 되고 어떤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짧은 시간이지만요. 이번 시간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런 대중문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됐고 형성되어 있는 배경과 또 그리고 이런 대중문화는 그 저변에 파운데이션에 어떠한 사상의 기저를 가지고 형성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 선생님들과 한번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한번 우리가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나 무의미하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한번 끄집어내서 문제를 던져보는 시간으로 이 강의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요 이번 시간에 어떤 특별한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답을 찾으시려고 하기보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아 저런 바탕 속에서 대중문화가 형성되는구나 그 정도로만 좀 알고 가시고 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라든지 그런 것은 돌아가셔서 또 아이들과 만나면서 접하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역대상 12장을 읽었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제인은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며 교회에는 여러 가지 봉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 어떤 교사 봉사는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하는데요. 저희 교사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교사들도 나에게 주어진 반을 가지고 소목회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봉사가 있지만 가르치는 직분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두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두목 중에서도 어떤 두목이 되어야 되냐면 요즘 야인 시대에 아주 절찬리에 방송이 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의 보수의 형태들이 나타납니다. 거의 무대포로 그냥 무장한 어떤 보수들도 있고 아주 어떤 보수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러죠. 그런 보수도 있고 어떤 보수는 아주 두뇌형 보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두목들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교사들이 되어야 되는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 그랬습니다. 저희 교사는 특별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현 시세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어떤 이 세상 돌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왜 이게 그러한가 따져보면서 정말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서야 될 길이 어떤 길인가를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 그게 저희들에게 이 시대에 요구하는 교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저희들이 나중에 어떤 혼란에 빠졌을 때 정말 정확하게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분별할 수가 있고 또한 저희들이 올바른 위치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꼭 오늘 이 시간뿐만 아니라 교사를 봉사를 해나가면서 이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활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충 여기 대다수의 선생님들께서 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게는 가깝게는 제 뭐 큰형뻘 아니면은 아직 제 아버지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계신데 대부분 보니까 자녀들이 또 있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요, 아빠,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여기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저 멋진 미술을 해보고 싶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순수 예술이죠. 엄마, 저 성악을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거기 우리 권혁주 선생님이십니까? 선생님의 자녀가 꼭 선생님이 분반 학생이 저는 공부보다는 이런 예체능계 자신이 있어요. 저 음악 할래요? 성악 할래요? 아니면 나 미술 할래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네.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자질이 있는지 한번 같이
네.
대화를 해보자.
예.
그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해보자. 좀 더 생각해보자. 예. 또 다른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팔짱 끼고 계시는 우리 여선생님. 그러면 단서를 달겠습니다. 재능이 있다.
해봐라.
네, 해봐라. 네. 재능이 있다면 대부분 거부반응 없이 해봐라 지원하겠죠. 그럼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저 공부하다 보니까 저 공부에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춤이 너무나 좋아요. 저 얼마나 춤 잘 추는지 알아요? 저 보아 보세요. 보아 같은 가수들은 중학교 중퇴하고도 돈 얼마나 많이 벌어요. 저 성공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저 스포츠에 자신 있어요. 저 박찬호 보세요. 지금 부상 때문에 할 일을 하지만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습니까? 요즘 김병헌이나 서재영 보면은 저 스포츠 선수 할래요. 나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포츠에도 재능이 있고 그런 예체능 재능이 있습니다. 방금.
네.
예.
그렇게 해야지만 그쪽 길로 지금 실제 상황이 또 그렇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방금 제가 드린 질문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첫 번째 질문은 아이가 어떤 순수 예술 쪽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으로 어떤 진로를 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가 첫 번째 질문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 예체능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순수 예술 쪽이 아닌 우리가 흔히 지금 이야기하는 대중문화, 대중스타들 어떤 뭐 유명한 가수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스포츠 스타 그쪽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 쪽에도 팍팍 밀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냥 그거는 조금 이제 아이가 좀 더 크고 커서 대학교 정도에서는 그쪽에 가고 싶다면
아 해주겠다. 또 방금 우리 권 선생님 어떻게?
같이 충분하게 하나님과 기도 안에서 그 길이 원한다면 저는 이제 적극적인 한쪽에는 적극적이지만 한쪽에는 예. 좀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순수 예술적이라면 좀 가능하겠지만 연예계 쪽이라면 좀 이건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러죠? 아마도 말씀을 안 하시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실제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순수 예술 쪽으로는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대중스타가 되겠다면은 일단은 제가 지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대중 예술이나 순수 예술이나 차이점이 뭡니까? 한쪽은 좀 고상하고 뭔가 품이 있어 보이고 한쪽은 좀 잡스러워 보이고 천박하고 그래서입니까? 그 아이가 딱 해서 아주 멋진 무대에서 성악을 딱 열창하나 그 아이가 아니면은 아주 대중 가수가 돼서 요즘 이제 흔히 뜨고 있는 뭐 보아라든지 뭐 중국이나 일본에도 진출하고 성공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수가 돼서 아주 그냥 유명한 무대에서 그런 대중가요를 부르는 모습이나 사실은 어떤 것이 차이가 있길래 한쪽은 저희가 어떤 저희들의 사고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열려있는 반면 한쪽은 아주 적극적으로 닫혀있다라고 하는 게 옳겠죠? 그렇습니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에 대해서 시각이 틀리다. 어떻게 시각이 틀리다는 거죠?
어떤 자기 스스로 생각에 편집된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넓게 보면은 똑같은 어떤 목표가 자기 추구하는 목표가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보는 사람이
네.
자기 생각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네.
하는 사람은 직접 뛰는 학생이나 자녀들은
네.
자기가 좀 그래도 뭐 요즘에는 생각이 더 많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생각이 있으니까 여러 며칠 무슨 생각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생각이
펜트
생각을 가지고 보면은 안경이 빨간색
파란색이
틀듯이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말씀은 그런 순수 예술이나 대중문화나 똑같은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다고
네, 그렇다.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한 반론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에 한참 월드컵 열풍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현 목사님께서도 하루는 빨간 티를 입고 나가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수요 집회를 통해서 듣고 저희들이 웃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유명했던 스타들 중에 송종국이나 이용표 같은 선수들은 골을 넣을 때마다 항상 그 많은 관중들 앞에서 항상 기도 올렸거든요. 끝나고. 기억하십니까? 그런 거 보면은, 야, 저렇게 떠서 우리도 한번 저렇게 하나님을 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최근에 그 선수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결혼을 했는데 토크쇼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토크쇼에서 노래를 시켰습니다. 노래를 시켰는데, 거기서 무슨, 송종구 선수가 무슨 노래를 부르냐면,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근데 보통 일반 연예인들도 그냥 노래를 시키면 유행가를 부르더라도 한두 소절 부르고 관객들이 와! 하면은 끝이는 게 관례입니다. 그죠? 근데 송종국 선수는 뻔뻔하게 와! 해도 복음성가를 끝까지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 신혼여행 가는 어떤 장면을 보여줬는데 거기서도 모여가지고 부부끼리 노래를 불러라 그랬더니 거기서도 복음성가 중에서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며 있잖아요. 그걸 쫙 부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어떤 그런 대중문화 스타로 대중 그런 쪽 문화라든지 스포츠계 쪽으로 진출을 하더라도 어떤 자기의 마음만을 지키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을 전하는데 뭐랄까요?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생각이 많은데 그죠. 그런 걸 부르면서 이게 마음 그걸 불어나서 불러야 되겠는데
예. 예. 또 다른 뭐 말씀해 주실 분 계십니까? 예.
아이들에게 일단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예.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게 주님이시기 때문에
네.
대중 매체나 거기에나 상관없이
네.
선택을 이제 아이 보고 하되
네.
대신 이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가
네.
성신해야 된다는 것을
네.
교육을 시켜주면은
예.
어디든 간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든 간에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이가 그는 뭐 대중문화든 뭐 이렇게 뭐 아이들 생각을 수시로 바뀌겠지만
네.
거기 그 자체 주님이 함께 한다는 그것을 갖다가
예.
부모로서
예.
교육을 시켜준다 그러면
네.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빛이 나지 않게 된다.
상당히 개방적인 사고를 갖고 계십니다. 예, 선생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떤 개인의 생각들을 담고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 자체를 안 해보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아마 틀림없이 개중에 자식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고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생각하고 있는 의견들이 골고루 나온 것 같네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딱 바라봤을 때는, 예, 대부분 이제 아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수 예술 그쪽을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 근데 대중문화는 그에 비해서 좀 약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요즘 보이는 어떤 순수 예술 쪽도 상당히 많이 타락에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참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기초 속에서 나가야 될지는 이제 각자의 믿음 속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긴 하겠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은 그냥 뭉뚱거려 놓고 하나 그냥 팍! 때려보면은 그게 다인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해서 한번 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바타라고 아시죠? 아바타. 한 초등학생이 아바타를 샀어요. 아바타를 하면은 처음에 아바타를 신청하면요. 아바타가 팬티밖에 안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은 이제 돈을 주고 사서 이제 입히는 거거든요. 한 초등학생이 그것을 이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개인 스스로는 그걸 구입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저도 이제 봐보면 2,000원, 3,000원씩이에요. 오단벌 티 하나, 막 선글라스 하나, 막 그런 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쉽게 구매가 가능해요. 그래서 초등학생이 예, 개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빼와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막 이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약 180만 원어치를 샀습니다. 5학년짜리가. 그래서 딱 청구서가 날라오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 황당하죠. 지금 이것이 무엇이요? 너 이리 와봤나? 그럼 막 야단을 쳤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야단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한 2주 전에 있었거든요.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참, 과연 아바타가 뭐길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안 해봐서 모르지만 별로 재미도 없거든요. 딱 보면은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에 가가지고 어떤 다른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도 아바타 있어요? 했더니 있대요. 그래서 그럼 뭐 구입하고 그래요? 그래서 했더니 아니 신청해놓으니까 팬티만 입고 있어가지고 이거 영 민망해서 그냥 내가 선생님이니까 그냥 몇천 원 들여서 선생님 복장으로 사가지고 입혀놨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요즘 아이들 속에서 참 유행한 것들 참 우리는 별것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아주 폭발적으로 열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로또 복권이 유행이고 하다 보니까 성인들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그냥 로또로또 하고 있고 또 아이들 또 인터넷상의 어떤 게임들을 보면은 그런 현금은 아니지만 사이버 머니를 가지고 가상 속에서 어떤 돈을 사고팔고 하는 매매되는 그런 게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성인들, 성인 인증을 하고 들어가면은 그걸 돈을 주고 사이버 머니를 모아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게임들이 있어가지고 어떤 그런 금액적인 부분들 때문에 뭐 살인을 하고 사람을 치고 막 그런 것들이 신문지상에 자주 오르내리곤 합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보면 과연 그런 것들이 뭐길래 하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마치 나는 그런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처럼 달관한 것처럼 그럴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 아주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 보면은 혹시 댁에서 TV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집도 그전에는 TV 채널이 딱 4개밖에 안 났습니다. MBC, KBS 1, KBS 2, 5개 났네요. EBS, SBS 딱 5개 났습니다. 근데 수신 상태가 영 불량해서 케이블 TV를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채널을 주체할 수가 없더만요. 채널 외우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이제 집에 가서 시간 나서 TV를 습관적으로 요즘 리모컨을 탁 누르지 않습니까? 탁 키면서 이리저리 켜봤습니다. 탁 켰는데 이제 저희 집에서는요 스포츠 채널이 56번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건 별로 안 보는데 딱 그걸 하는데 어느 날 딱 56번을 탁 틀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뭘 하고 있었냐 막 레슬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초등학교 때 갑자기 그 김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 초등학교 때 막 김일 박치기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이제 쟤들이 그걸 알잖아요. 아 저런 건 쇼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있는 링 한 가운데서 격투를 벌이고 있는 레슬링 선수들과 막 거기에 열광을 해서 온 체육관을 메우고 막 열광을 하고 있는 관중들을 보면서 아휴 징하게 한심하구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한번 보고 또 며칠 뒤에 막 틀다 보니까 거기에 탁 잡혔어요. 처음에는 그냥 한 1, 2분도 안 보고 바로 탁 틀었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1, 2분 봤어요. 쇼라는 건 알지만 볼만하네. 그 다음에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또 탁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재밌네. 그렇게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요즘 아이들에게 참 그 WWE 레슬링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요즘 예를 보면은 검정티에 해골 그려진 어떤 티 그런 것들 보면은 그게 다 그 WWE에 나오는 그 어떤 로고들을 본따서 만든 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생각해 봤어요. 거기 있는 것은요 완전히 100% 쇼거든요.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이 전혀 어떤 그런 운동을 하지 못하면서 그러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 어떤 운동이 있고 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레슬링이. 올 초에 우리나라 잠실에 와서도 한번 세계 투어하면서 아시아 투어하면서 잠실에서도 경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면은 이게 모든 승자와 패자 그리고 나와서 하면은 그 사람들이 격투기만 하는 게 아니라요. 딱 보면은 선악간의 갈등이 딱 구도가 완전히 잡혀 있어요. 선을 상징하는 레슬러가 있고 악을 상징하는 레슬러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레슬러는 맨날 반칙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보면서도 아 저건 쇼야라는 걸 하면서 막 부비부를 끓어요. 저런 나쁜 놈이 저런 놈은 꽉 밟아야 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런 레슬러들이 나와서 레슬링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막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 보면은 어떤 그런 갈등 구조를 증폭시킨다고 그러죠. 막 어떤 그런 걸 하면서 어떤 선악간의 구도를 몰아가면서 결국엔 나중에 보면 권선징악적인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거기 보면 상당히 많은 한 3시간 가까이 하거든요. 한번 하면은. 그런데 한 3시간 가까이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레슬러들이 상당히 많은 인원의 레슬러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만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떤 그런 갈등 구조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드라마틱하게 어떤 모든 것들이 다 각본이 짜여져 있어서 그대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력도 출중하지 않으면은 거기서는 레슬러도 해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야, 과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런 각본을 쓰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참 능력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이 쇼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시하게 생각되지만 한 번 두 번 보다 보면 몰두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대중문화의 마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희들이 관심이 없을 때는요,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은 이제 저희들은 또 특히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 번은 그걸 경계심을 갖고 보게 되잖아요. 그러죠? 보게 되지만 나도 모르게 한 번 두 번 접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친해져 있는, 이제 처음에는 거부감 있다가 거부감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좀 한 번 두 번 더 듣고 더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 가운데 다가가 있는, 그리고 어느새 빠져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참 어떤 그 대중문화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과연 그런 대중문화는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했고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그걸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 세상의 사상적인 흐름을 먼저 좀 간단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은 예, 이 세상에는 크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두 가지 사상이 있고 두 가지 사상이 대립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사상과 또 하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가서 어떤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든 이 세상을 어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빼내보려는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 인본주의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 로마 사상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어떤 유일신 사상의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죠? 히브리 유다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갈등 구조를 아주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탁 펼쳐서 보면은 가장 쉽게 인본주의 대 어떤 신본주의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속에서 어떤 계속적인 갈등이 엮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자체가 틀려지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전에 나도 모르게 인본주의에 젖어 있었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습니까? 그런 인본주의적인 것을 버리고 신본주의 사상을 선택해서 어떤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런 가치관을 형성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세상이 쭉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죠? 그러죠? 그러면서 이 두 개의 사상이 사상적인 종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에 와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교부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어떤 작업을 했냐면요. 딱 보니까 어떤 그리스 어떤 로마 사상을 보니까 어떤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나 플라톤의 사상이나 보면 뭐 이데아 사상, 우리 뭐 머리 아프게 배웠죠. 윤리 시간에. 그런 걸 보면 아주 기독교적인 요소와 비슷한 요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부 철학자들이 어떤 일을 시도했냐면 오히려 성경적인 사상을 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로마 그리스 사상을 비판하면서 하나하나 깨부숴 나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사상 가운데 합일점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가장 크게 발전한 게 로마 카톨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카톨릭은 바로 이 그리스 로마 인본주의 사상과 그때 만 유행하던 그런 그리스 로마 사상과 우리 신본주의 사상이 결합된 어떤 아주 그런 사상의 결정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타락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락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속에서 어떤 이제 이 그리스 사상과 짬뽕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거기에서 어떤 인간의 이성을 추려내는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했다. 그러나 이성은 인간의 이성은 완전하다. 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뭐든지 연구할 수 있고 학문을 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만연하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게 처음부터 그런 게 시작된 게 아니라요. 종교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우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금씩 조금씩 어떤 그런 사상적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이 중세 말기에 가면은 천주교에서 어떤 사상이 일어납니까? 면죄부를 팔게 되죠.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는 단순히 면죄부 하면은 그러니까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면죄부 속에는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적당히 인간의 공로가 플러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 인간의 공로가 플러스가 되어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인간에게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뭔가의 시발점을 열어주는 어떤 그런 사상적인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데카르트가 어떤 시대의 인물입니까? 데카르트가 무엇을 보면서 자랐냐면 갈릴레이의 재판을 보면서 갈릴레이가 종교 재판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살았어요. 데카르트도 과학자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때 사상 속에는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 당시의 흐름 속에서는 과학을 하다 보면은 성경적인 것과 부딪히게 되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게 된 것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의 권위를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이제 과학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 다수를 지배하는 종교와는 상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놓고 의심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책이 있습니다. 아, 저게 진짜 책이냐? 여기 있는 게 맞냐? 과연 내가 날까? 뭐 내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까지 어떤 부정하게 되는 계기가 생겼는데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 내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면은 내가 의심하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있지만 무언가를 의심하는 그 나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 의심한다. 의심한다는 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아, 생각을 하는 나는 이건 확실한 존재구나.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입장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데카르트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과연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걸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데카르트가 갖다 붙인 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아, 나는 그 생각하는 이성은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부여받았다. 창조주가 나를 창조했고 나의 이성을 창조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할 수 있고 나는 존재한다. 창조주가 나의 이성을 창조했고 나는 그 이성을 통해서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 이성을 통해서 모든 것을 연구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존재는요, 나를 이 세상에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후에도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주관자로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우는 게. 근데 이 데카르트는 그러면서 어떻게 이 신이라는 존재를 어디에 가두어 버렸냐면 신은 단지 나를 창조한 걸로 끝나버리는 거죠. 나를 창조하고 그 후에는 나 이성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하나의 개별자로서의 멀리 계시는 어떤 하나님으로 창조만 해놓고 끝나버리는 그 이후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래서 나의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모든 것들을 자연이나 모든 세계를 탐구하면서 개척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성주의, 인본주의의 어떤 장르를 다시 한번 개척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중세시대 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그 중세시대의 그 종교적인 그런 영향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면제부라든지 그러면서 어떤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위에 있게 됩니다.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권위가 있고 성경의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의 권위는 인간이 성경을 바탕으로 인간 스스로 만든 어떤 제도권, 인간의 제도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의 권위는 불변하지 않는 진리, 법치, 그게 바로 이 성경의 권위입니다. 그럼 인간이 만든 제도와 이 성경과 어떤 게 상위법입니까? 이 성경이 당연히 상위법이죠. 인간이 만든 제도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게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이 성경에 반한다면 그 마땅히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의 흐름은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고 추웠던 그런 속에서 교황이 득세를 하게 되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이 교황의 권위가 인간의 교회의 권위가 이 성경의 권위를 완전히 눌러버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사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뛰쳐나오려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크게 다시 두 가지 사상으로 갈라져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7세기에 들어서 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북부 유럽, 스위스나 독일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개혁이.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어떤 이 중세의 그 모순된 사상에 의해서 그때 비스듬하게 두 가지 사상이 한꺼번에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고대의 어떤 그리스 로마 인본주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봐라 종교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교황 썩었지 교회는 썩고 맨날이란다 항상 착취만 하고 나은 게 뭐 있냐 그래서 르네상스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재창조란 뜻이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그런 길을 열어줬던 게 어떤 구석에 아까 어떤 데카르트의 어떤 합리주의가 발전하고 관념론이 발전하면서 어떤 이런 르네상스의 길을 열어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는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에 반해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 게 여기에 반해서 일어난 게 어떤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르네상스를 통해서 급격하게 이제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렇죠? 18세기에 들어서 어떤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사실 처음에 산업혁명은요, 상당히 교회적이었습니다. 상당히 성경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면서 사람이,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도시화가 추진이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죠,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나의 기계가 되어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피곤한 거예요. 쉬는데 즐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시골에서 놀았던 어떤 민속문화들, 그 고유였던 샤머니즘이라든지 어떤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고장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삶을 바탕으로 영위 됐던 어떤 그런 민속문화들 그리고 우리가 그때 당시에 발달되어 있었던 어떤 상위층의 어떤 즐기고 모든 사람들이 좀 고상하게 즐겼던 어떤 그런 고급 문화들 어떤 기독교적인 바탕 사상의 바탕을 드는 그런 고급 문화들을 이런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즐기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일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섞일 수 있는 그런 틈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서로 그런 게 안 맞기 때문에 단순히 그 가운데서 삶을 즐길 수 있고 간단하게 유의할 수 있는 문화 그런 것을 자꾸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중문화의 시발점은 바로 이 산업혁명에서부터 일어났다고 이야기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순히 너무나 고달프고 어떤 그런 삶 속에서 단순히 어떤 즐기기 위하고 기분 전환을 위한 문화를 자꾸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뭔가 새로운 것을 바라게 되고, 이게 한번 탁 충격을 줬는데 그게 좀 지나면은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 좀 더 충격을 줄 수 있는 것, 자꾸 어떤 거기에 문화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런 대중문화가 같이 함께 태동하게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 봐라. 인간이 이렇게 뛰어난 거야. 인간 이성이 이렇게 뛰어난 거야.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의 이성으로 여기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가 있어. 그런 사상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성주의의 바탕을 둔. 완전히 신과는 상관없이 인본주의 사상에 만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 사상이 쭉 여러 가지 어떤 계몽주의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을 거쳐서 현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큰 전쟁이 두 차례 지나갔습니다. 그러죠. 근대에 와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과학, 인간이 발제시켜 놓은 과학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무수히 살상할 수 있는 살상 무기를 만들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발전된 산업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환경적인 오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거기서 한번 사람들이 한 차례 큰 어떤 사상적인 공황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아, 이 과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끌어줄 줄 알았고,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줄 알았는데, 너무 허탈한 거죠. 환경은 환경대로 파괴되어 있죠. 믿었던 과학이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을 죽였죠. 어떤 허탈감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요즘 만연하고 있는 어떤 포스트 모던이죠.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죠. 모든 것을 부정하게 되는 어떤 그런 사상들의 흐름이 그렇게 흘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대중문화가 어디에 기반을 갖고 서 있습니까? 과연 이런 정말 종교개혁 때 이야기했던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단지 세 가지 구호를 갖고 시작했던 거기에 바탕을 두고 대중문화가 발전했겠습니까? 아니면은 이런 가운데서 인간적인 이성의 바탕을 둔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두고 발전했겠습니까? 당연히 이런 속에서, 이런 사상의 흐름 속에서 대중문화가 발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떤 자신들의 스트레스를 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현재의 대중문화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그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속에서 발전이 된 게 대중문화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대중문화의 성격을 한번 우리가 규명해 보십시오. 대중문화는요,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기에 어떤 하나의 추구를 하게 되면요, 거기에 뭔가 성취감이 있고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만족이 없어요. 끝나고 나면 허탈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어떤 높은 강도의 것을 찾게 되고, 어떤 대중문화는 또 하나 아주 즉각적인 만족을 요구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림이라든지 끈기라든지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뭐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사야 돼. 이게 나한테 와야 돼. 그래서 발달한 게 뭡니까? 신용카드. 그런 것들이, 그런 플라스틱 문화나 그런 것들이요, 그런 어떤 트렌드 속에서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우리 전도집회 때도 많이 듣죠? 참지 못한다. 욱하는 성질에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푹 찌르고, 추월한다고 가서 받아 불고. 그게 뭡니까? 어떤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사상들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런 대중문화 속에서 길들여져 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그런 대중문화 속에서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유행이 바뀌는 거죠. 하나하나씩 그때 구미에 맞게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대중문화는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든 어떤 예술 작품이나 문화를 바라봤을 때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과연 그 속에 어떤 예술성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거기 어떤 기술적인 면은 정말 완벽한가? 그리고 세 번째 어떤 구석이었던 사상적인 면은 그 문화는 어떤 사상을 담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그 문화는 어떤 도덕성이 있는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를 접근하고 어떤 예술 작품을 접근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중문화는요. 대중문화의 도덕성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바로 대중이거든요. 인기가 있으면요. 도덕성과는 상관없이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인기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거여도 어떻습니까? 금방 사장되고 말죠. 아주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상대주의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상당히 심각하고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한 것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되고 어떠한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 참 고민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살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오염이 돼 있고 나도 모르게 그걸 즐기고 있다라는데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한번 선생님들의 삶의 주변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광고라든지 여러분들이 사고 있는 물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정말 많은 광고들을 하죠. 그죠? 광고들을 하는데 그 TV 광고들 속에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거 그 광고하는 거 봤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쌀이죠? 밥이죠? 쌀 선전하는 거 봤습니까? 쌀 선전하는 광고는 없거든요. 대부분의 우리 주위에서 접하는 어떤 대중문화나 그런 광고 매체들에 나오는 그런 광고들이요. 사실 우리 생활과는 별로 필요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대중문화라는 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장을 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사게. 그리고 내가 그 문화 속에 있지 아니하면 어쩌죠? 왠지 소외감을 느끼고 요즘 왕따 많이 시키죠. 아마 직장생활에서 혹시 왕따 당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요즘 직장생활에서 심각한 왕따 현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잠깐 이제 그건 다음 시간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아주 어떤 그런 대중문화가 조장하는 그게요. 심각한 게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아주 물밀듯이 홍수처럼 다가오는데 내가 그 가운데 속해 있지 않으면 스스로도 뭔가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저 사람과 내가 이렇게 해서 시대에 뒤떨어지면 어떠지? 저 사람과 대화가 안 되면 어쩌지? 아, 저 사람과 대화를 못하게 되면 존도가 안 돼. 그렇게 이제 저희는 발전하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물들어 있고 그 속에서 함께 누리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현상이든지 간에 그게 어떤 대중문화가 어떤 문화가 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왕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와 찾기 전에요. 예레미야 29장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29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제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내었는데 4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뭐죠? 쇠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은요. 그 바벨론 유수 시대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과연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구를 떠나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 하나의 신앙촌을 형성해서 그 속에서 격리된 생활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으로 이주됐던 그 포로들에게 너희는 거기서 집을 짓고 존원을 가꾸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 가운데서 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한참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에 뿌리박고 사란 소리요? 과연 우리도 이 세상에서 지구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과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 2000 몇백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포로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서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똑같은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타락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너희는 뿌리를 내리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죄 중에서 건져내라라는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명령이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이 과연 그럼 이 속에 젖어서 살란 말씀인지 똑같이 어떤 시대적인 규율 속에서 그냥 그저 흥청망청 살아가란 소리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참 고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독교에서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어떤 대안 문화를 많이 찾게 됩니다. 그죠? 어떤 이런 대중문화와 이 속에 빠지지 않고 어떤 우리만의 문화를 이제 많이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도 보면은 가끔 기독교 TV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대안 문화를 찾고 발굴하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 노력까지는요. 근데 딱 어떤 그런 기독교 음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듣고 있으면 저게 도대체 유행가요? 복음성가요? 참 그럴 때가 많거든요. 아마 제가 복음성가를 안 들은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제가 음악이나 미술 쪽에 원래 예체능 쪽에 소질이 없고 별 관심이 없었던 것도 한 몫을 했겠으나 사실은 듣다 보면은 뭔가 그 속에서 은혜를 받고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듣다 보면 짜증나거든요. 왜? 대체문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저질 대중문화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멜로디나 음은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가사만 바꿔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레이블 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 높은 강도 높은 멜로디는 락의 그런 비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악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차라리 저거 안 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쟤네들 그냥 어떤 기독교 문화 한다고 저러지 말고 그냥 세상 나가서 그냥 락 해라. 그냥 너 랩 해라. 참 그러고 싶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참 그거 볼 때마다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떤 이 세대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정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체 문화를 개발해야 되고 어떤 그런 것들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마땅하긴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너무나 거기에 그동안 무관심했다라는 게 어떤 저희들의 죄라면 죄라고 할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 저희는 복음제라는데 너무나 바빴거든요. 그랬죠. 지금도 바쁘거든요.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런 와중에서 그런 것까지 미처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건 비단 우리 교회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 어떤 전 세계 어떤 기독교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나 어떤 이런 영성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어떤 그런 대중적인 것들, 정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체 문화를 개발하는데 상당히 실패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냥 거기에다 갖다 놓을 수도, 우리 아이들 갖다 놓을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해야 될 일이, 선생님들께서 고민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너무나 문화를 단순히 그냥 정죄해버리고 끝나버리잖아요. 그거 나쁜 거야. 그거 안 돼. 그게 아니라 좀 더 고민해보고, 과연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대체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을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체 문화도 어떤 순간적인 발상으로 단순히 어떤 전환의 발상만 시켜서 비스꼬름하게 어떤 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정말 그런 문화를 하나 개발하고 연구하려면 저희도 그 못지않게 세련되어 있어야 되고 최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화 보면서 볼 영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영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런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발벗고 나가서 공부해서 정말 멋있는 영화, 그리스도인들 또 아니면 비기독교인도 그걸 보면서 느낄 수 있고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작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의 문은 너무나 그런데 닫혀져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왜 그렇게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한번 좀 그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왜 우리가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지? 왜 이건 우리 교사들만 항상 고민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 맡고 있는 우리만 고민해야 되지? 왜 어른들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려고 하지 않지? 그게 사실이거든요. 왜 그럴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저는 문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종말론적인 사상이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1988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저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수 있을까? 내가 군대를 제대할 수 있을까? 좀 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 그때 당시에 많은 구원받고 생활을 했던 많은 분들이 실제 그런 생각을 하고 표현은 안 했지만 살았습니다. 왜죠? 정말 곧 오실 것 같았거든요. 내일 모레 오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유학을 간다. 나 유학 가서 좀 공부하고 싶어요. 나 고시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은지 알아? 이 바쁜 시대에 전도할 생각 안 하고 고시 공부? 그거 몇 년 걸린 줄 알아? 유학을 가야. 너 그거 갔다 와서 써먹으려면 언제 써먹을 거요? 정말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근데요, 제가 대학도 졸업했죠. 군대도 제대했죠. 결혼도 했죠. 이제 약 12일 후면 제 2세도 태어납니다. 상상도 못한 세계가 지금 저에게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후회도 해봅니다. 아, 나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후회도 해봅니다. 사실 그때 제가 안일하게 살았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물론 그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니었지만 어떤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나 방치하고 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저와 혹시 구원받은 지 한 10여 년 정도 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저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던 분 안 계십니까? 혹시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얼마 뒤면 오실 거야 그런 생각 갖고 혹시나 그렇게 살고 계신 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언제 오시든지 오늘 오시든지 내일 오시든지 10년 뒤에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늙어 죽고 나서 내 2세 때 오시든지 그건 주님께 속한 영역이다. 단지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면서 아 그때가 가깝다는 것을 마음에 깨닫고 그때를 사모하면 된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 우리가 더 많은 비전을 갖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많이 최근에는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도요 이런 문화의 흐름이라든지 문화 속에서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요. 좀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학문적으로 토대를 마련해야 될 분도 저는 이 가운데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때그때 그냥 뭐랄까요? 응? 땜빵식으로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 이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이건 이래야 돼 그렇게 해주고 끝나겠습니까? 전반적인 큰 사상의 틀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느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 하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나서 이제 혼합정책을 쓴 것, 사마리아의 혼합정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주민을 옮겨오게 하고 거기서 어떤 이방의 신들도 섬기게 하고 이스라엘의 신들도 섬기게 하고 어떤 다신론적인 어떤 그런 민족주의를 피웠던 그런 배경이 바로 열왕기하 17장의 배경입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내 모습이 이러진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의 실상 속에서는 홍수처럼 밀려드는 그 저질스러운 쓰레기 같은 대중문화 속에서 파묻혀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분별해내고 가름해내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그게 묻혀서 쓸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모습이 이러진 않은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어서 방관함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혹시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혹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지 않을지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고 어차피 이 가운데서 어떤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문화에 관심을 갖고 어떤 이런 트렌드들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연구하고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우리 교회 전도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복음 전하기도 바쁜데 그분들께 아 이건 그분들 몫이지 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저희들도 작은 목회자거든요. 목회가 어떤 교회를 다스리는 것만 목회가 아니라 저희는 반목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가지고요. 그것도 목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목회를 합니까? 이제 막 들어오는 전도사님들은요. 목회 못해요. 큰 교회에서 배우죠.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야지 어떤 자기만의 교회의 목회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몇 개월만 교육받으면 바로 목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지고요. 여러분들이요. 오히려 이제 목사님이 나가셨네요. 신빙 전도인보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 이제 막 전도인이 되신 전도인들보다 더 높은 지위와 어떤 더 높은 책임이 여러분들 어깨에 주어져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아이들 어떻게 목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그런다면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번 많이 고민해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차피 이 시대는요, 일그러진 세대고 어그러져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런 대중문화 스타들이 높임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속에 우상이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진짜 훌륭하고, 진짜 존경받아야 되고, 정말 높임 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왜 그런 쓰레기 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아무런 사상적인 기조도 갖지 못하고 그저 보여지는 대로 따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야 되고 그런 기능인들이 우리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너무나 이건 비정상적이고 너무나 이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세대거든요. 시편 12편에 보면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편 8절에 보면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 도다. 어차피 이 세상은요. 모든 것들의 어떤 선악의 개념이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옳은 것이 옳다 인정받지 못하고 좋은 것이 좋다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죠. 오히려 바른 소리 하면은 구닥다리라 그러죠. 왕따 시키죠. 그런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지 마시고요.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망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마지막 때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다라는 게 옳은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사야 3장에 보면 그랬죠. 그래서 악을 드러내고 악인이 오히려 높임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또 이사야 3장에 보면 있습니다.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가운데서 우리 아이들, 아직 가치관이 올바르게 성경 속에서 형성되지 않은 우리 아이들의 그런 가치관들을 재조정해주고 재정립해줄 의무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세상대로 그렇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잔뜩 제가 어떤 문제의식만을 던져주고 강의를 가름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께서 제가 막 어떤 여러 가지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은 좀 이 가운데서 하나라도 어떤 자극을 받고 정말 좀 더 관심 있게 한 분야 한 분야라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고민해보고 어떤 정말 깊은 생각 뿌리를 한 곳에 뿌리를 받고 그냥 정체 없이 그냥 군중 심리에 따라서 우우하니까 하니까 나도 우우하니 따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신앙의 기저를 성경 속에 정확히 받고 이 성경 속에서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서 이 성경으로 복종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선생님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0장 한번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어떤 저와 이제 교사를 막 시작하신 선생님들께 주어진 바로 사명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을 사로잡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케 하는 것, 굴복케 하는 것, 그걸 무시해버리는 것과 방치해버리는 것과는 틀립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학문적인 자세를 가지고요. 순수하게 학문을 하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께서 내 나이에 그런 걸 하랴? 난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더 좋은 곳으로 먹여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교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책장사는 아닌데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한 두 권만 소개해드리고 이 강의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프란시스 쉐퍼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나 나중에 기독교 서점을 가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프란시스 쉐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이 사람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찰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현대의 어떤 사상, 문화, 그런 것들의 흐름들을요, 고대 로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현대까지 어떤 사상을 분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인본주의와 어떤 기독교 유일 히브리 사상, 우리가 믿는 이 성경과의 성경적인 세계관과의 비교를 통해서 왜 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맞고 이 성경이 옳고 이 성경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책이 바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 한번 선생님께서 한번 꼭 관심, 특히 문화라든지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예영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 현대 문화 속의 전도라는 책입니다. 제란 바즈 교수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이것은 현대 문화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이 현대 문화 속 어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현대 문화 속에서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문화적인 코드를 읽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정말 이 속에서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학문을 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빠져있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접촉점을 찾아서 전도를 해야 될 것인지 막무가내로 와라, 들어라, 믿어라, 그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교회까지 끌고 와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지만 쉽게 써져 있는 책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제가 광주교회에서 초등부 교사를 하는 분들께는 항상 필독도서로 권해드리는 책이고요. 특히 이제 막 사회에 입문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대학에 입학하신 분들께는 어떤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어떤 나의 기본적인 어떤 사상의 기초가 되는데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하기에 혹 제가 대학생들과 어떤 정말 제가 관심 있고 사랑하는 분들께만 권해드리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책장사는 아닌데요. 제가 이 책을 권해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식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기회가 됐으면 싶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대중문화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해봤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롭지 못한 저희들이 또한 이 세상 문화를 바라보고 분석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는 일이라는 것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정말 저희들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으로 먹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말씀 가운데 무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후 시간도 오직 주성령께 맡깁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